네, 여러분, 오늘이 12월 1일이고 첫 주지요. 그래서 우리 방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대강절의 시작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4주 전부터를 대강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오늘부터예요. 그리고 또 오늘은 12월 1일이에요. 아주 잘 이게 날짜가 딱 맞아떨어지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불교에도 보니까 그 초파일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만큼 그 우리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대강절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날 아마 같은 날에도 수많은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근본적으로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딱 한 번.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런 탄생은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과 다른 것이 예수님은 원죄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죄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육신적 아버지가 없으세요. 그렇죠. 이 세상에 그런 탄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다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동정녀 탄생은 우리 구원의 교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이 원죄가 있으시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의 이 죄, 우리가 행한 자범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고통당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죽어줘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징벌을 누군가 담당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미국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세금 안 낸 것, 그런 거는 평생 따라다니죠. 그렇죠, 여러분. 뭐 제 주위에도 보면 뭐 크레딧 카드 안 내 가지고 나중에 그 웨이브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죄의 싹, 죄의 결과가 사망이거든요. 이것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누군가는 그 죄의 싹, 죄의 그 대가를 치러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냔 말이에요. 다 죄인인데, 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하나님 스스로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린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그래서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못하십니까? 아니, 흙을 빚어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거 못하십니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시작부터 다른 사람들의 출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탄생을 특별히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온 인류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실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마귀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걸 알고 있었죠.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떠냐? 몰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도 영이 죽었지만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동물하고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항상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다 보면 그래서 종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종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거는 이 세상 비즈니스고요. 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 후의 것을 뭔가 바라보는 것이 종교죠. 왜 종교가 나옵니까? 왜 개나 고양이는 종교가 없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물론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라도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는요, 자기 입맛에 맞는 거는 뭐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안 좋아하는 음식 줘보세요. 강아지가 먹을까요?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조금 달라요. 입에 안 맞아도 몸에 좋다 그러면 우린 먹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강아지는 안 먹는데 우리는 먹을까요? 우리는 더 오래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좋다고 하면. 그런데 동물들은 그런 게 없어요. 왜?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은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항상 바라보고 있었고요. 온 인류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심지어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온 우주 만물이, 식물이나 돌까지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고 있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슴이 사자나 호랑이로부터 도망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죄가 없을 때는 사자도 풀을 먹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약육 강식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용해 먹고 다스리고 뺏고 하는 게,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도 메시아에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났다 이게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애굽기를 좀 읽었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 애굽에 종살이 가서 4대째 돌아오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너희를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러죠. 왜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이라는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읽는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간 자들은 축복받았고 가나안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자들은 다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갈대 우르에서 빼내서 가나안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거기를 지나가요. 그러다 조금 있다가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죠. 가서 어떻게 됩니까? 사례를 뺏겨버립니다. 가나안 땅. 룻기서는 그것을 너무 잘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인 자가 베들레헴에 살던 자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데입니까? 예?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중에 가나안이에요.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과 룻과 룻이 아니죠. 나오미가 말년과 기련 두 아들과 함께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10년 안에 남자 셋이 다 죽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모압 여자 룻과 또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삶아서 이제 단란하게 우리끼리 잘 살자 행복을 꿈꾸고 그렇게 있었는데 10년 안에 남자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아니 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끝까지 남잖아요. 시어머니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만난 자가 보아스고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또 태어나고 그래서 다윗으로 연결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뭔가 일이 다 풀려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나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결국은 다 풀려요. 그리스도께서 멀어지면 잘 되는 것 같다가 결국은 실패해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만 결혼해야 돼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여야 되는데 유대인의 혈통이어야 되는데 막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법칙들은요 지금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본질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가나안 땅은 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주 이상한 제도가 있어요.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이 죽으면요, 그 남동생이랑 결혼을 해야 돼요. 아, 이런 법이 어딨으면, 그 남동생은 뭡니까? 자기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근데 형수랑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큰 첫 번째 남자애는 형 이름으로 입적을 시켜야 돼요. 아,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약에서는 중요한 게 씨라는 개념이에요, 씨. 한국에도 여러분 가문을 잇는다 그래서 과거의 여자들이 결혼해서 그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떤 집에서는 쫓겨나고 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뭐 첩을 몇 명 들여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도. 한국의 씨는 아무리 그걸 잘해도 메시아는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 이스라엘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죠?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다말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둘째 아들이랑 결혼시켰더니, 그 둘째 아들이, 아이, 형수가 좀 못생겼는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래서 결국 그 관계 가운데서 밖에 설정해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잖아요. 둘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셀라라는 조그만 애가 이제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 유다가 딱 보니까 아, 이 다말이라는 여자랑 결혼하면 다 죽네, 아들 둘이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막내 아들 딱 끼고 야, 지금 애야는 어리니까 너 친정집에 가 있어. 나중에 얘 나이 들면 나중에 부를게. 그래놓고 안 부르는 거예요. 부를 마음이 없었죠.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성경 읽다가요 막 그 뭐라 그러납니까, 이 소름이 끼쳐요. 딱 그때 유다 부인이 죽어요. 부인이. 그래서 적적한 겁니다. 그러다 친구랑 탁 해갖고 어딜 가는데 하나님이 다말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말이 어떡합니까? 창녀에 탁 해가지고 베일도 다 가리고 탁 해서 그 앞에 떡 서 있는 거예요. 이 창녀들은 많이 서 있나 봐요. 사람 기다려야 되니까. 제가 처음 미국 와서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뉴욕 맨하튼,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타임스퀘어 거기 가면요, 겨울에도 완전 그냥 미니스커트 입고 탁 그냥 검은 스타킹 신고요. 그런 여자들이 쭉 서 있었어요, 거기. 전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식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창녀복을 딱 하고. 유다가 부인도 죽고. 뭐 남자인데. 그러니까 그 자기의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다말을 산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하지요. 그런데 갑자기 보통 그때는 양을 줬나 봐요. 양을 한 마리 줘야 되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약조물을 달라. 그랬더니 뭐 지팡이와 도장과 뭐 몇 가지 달라 그러죠. 그리고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야, 양 갖다 주고 약조물 가져와. 그래서 가서 뭐 물어보니까 아, 우리 지역에는 창녀가 없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거 창피한데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조용히 와 그냥. 돌아오잖아요. 조금 지나니까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다말이 며느리가, 친정집에 있는 며느리가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뭐 그냥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부인, 그 여자, 그렇게 생각했겠죠, 유다는. 그래서 가서 돌로 불태워 죽여라. 그랬더니 다말이 끌려가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해서 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얘기해라. 유다가 보니까 자기 물건인 거예요. 몰랐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들이 태어나죠, 거기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줄이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겠냐 말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는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이 다말과 유다 얘기를 주일학교 설교에서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좀 쉽지 않겠죠, 그렇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절대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다말의 그 물건을 딱 보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여인이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님 시아버지 꼬셔가지고 잠자리 한 게 의로운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가 내려가는 이것을 위해서 연결을 하는 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건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쾌락을 위해서 한 거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읽었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여자 이름이 넷이 나와요. 그중에 다말이 들어가요.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명시하는데 다말이 들어가요. 다른 이름들은 안 나와요. 뭐 사라, 리브가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다말은 들어가요. 왜 그러겠는가? 예수님의 탄생이 이만큼 중요한가로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 사상을 계속 심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아신 게 아니라 마귀도 알아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메시아가 오신 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두 번 보면 성경에 보면 두 번이나 마귀가 계획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아주 집단 학살을 하는 사건이 두 번 나오죠. 첫 번째는 바로를 통해서, 그렇죠.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는 다 죽여라. 여러분 저 출애굽기 보면 1장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볼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들을 많이 낳고 강력해질까 봐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배경에는 마귀가 바로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뭐 두 번째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태어나면 제일 지금 큰일 나는 게 누구냐면 이 마귀란 말이에요. 아니, 자기의 머리를 깨실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가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아, 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브라함의 씨를 막 이렇게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죽여야 되는데 마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헤롯 왕, 바로 때, 또 헤롯 왕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가 막는다고 막힙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이 기독교 역사적으로요,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대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도 조금씩 의미를 훼손시키려고 해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처녀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미국 번역본, 굉장히 아주 권위 있는 번역본이에요.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아주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NIV라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거든요. 이거는요, 별로 그렇게 권위 있는 번역본은 아니에요. 그냥 읽기 쉽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Revised Standard Version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권위 있고 아주 학자들이 인정하는 번역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Virgin will have a child. 처녀가 잉태하여 그걸 어떻게 번역하면 young woman will have a child.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젊은 여자가 아이 낳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원본의. 그런데 왜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에 스크래치 내려고 해요. 이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것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먼저 마리아에게 알게 해요. 마리아는 자기가 아이를 가져야 될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남자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숙한 여인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장 그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후에 마리아가 아마 사촌 정도 돼요. 그게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이를 금방 갖고 간 거고요. 엘리사벳은 보통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6개월 먼저 아이를 가진 엘리사벳이에요. 그 엘리사벳을 방문을 합니다. 그게 누가 보면 1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그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고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 말고 또 한 사람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6개월 정도 된 세례 요한이 알아요. 그래서 뱃속에서 기뻐서 뛰놀았대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런 탄생이 어디 있어요? 정말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그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여러분 저는 가끔 이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지금 네 약혼녀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야기는 이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고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서 네 약혼녀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알죠. 자기는 육체적인 관계를 한 적이 없잖아요. 마리아하고. 그걸 믿을 남자가 누가 있겠어요? 어디서 땀난 자 만났나 보다 이렇게 100%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요셉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끊으려고 해요. 그래도 참 인격자예요. 그렇죠? 인격자이긴 한데 조용히 끊으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네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데려와요. 어쩌면 지금 오늘 이 문맥상으로 보면요. 요셉이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확실히 믿어서 데려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조용히 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품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나심을 지금 많은 자들에게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알아요. 자,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요약에도 썼지만요,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 중에서 하나였어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이 히스패닉들이 있죠. 이 중남미에서 오신 분들은요, 헤수스 되게 많습니다. 헤수스. 그게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지저스라는. 그 이름이 많아요. 그러면 왜 예수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았겠는가?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말로 그냥 한 단어라면 구세주란 뜻이에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주인, 주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이 범상치 않은 이름이잖아요. 세상을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냥 무슨 부르기 좋고 뭐 그 개념이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름 들으면 그 사람 이름 참 좋다 그럴 때 있죠. 대부분 뭐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의미가 좋다든지 아니면 어감이 부르기가 참 이렇게 좋다는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흔하디 흔한 이름이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했겠는가? 우리가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깊은 영혼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는 특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던 그럴 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구원자, 해방자를 기다리는 그런 염원, 마음의 염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변에 쫙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지은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있어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 나오지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까 얘기한 우리가 먼저 봤던 그 예수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쓰던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름이고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위한 그런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분이 하실 일, 그걸 그대로 담고 있어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이루는 그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름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그걸 한문으로 이렇게 해서 했죠. 과거에는 그 이름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과거에는 한문이 없으면 그 호족에 등록이 안 됐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문이 없어도 그 아주 그 고유 한국말로 뭐 고울이 무슨 뭐 그 한문하고 상관없이도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안 그랬죠.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짓는 이름들은 그걸 바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그대로 삽니까? 아, 그렇게 못 살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지를 만나서 먹을 걸 주면서 당신 이름이 뭐요? 그랬더니 만복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름은 만복인데 거지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이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그대로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자.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이름에다가 딱 실어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참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스스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또 넘어가지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그대로 딱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대로만 하셨어요. 한 번은 병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무슨 병원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뭐 로마 같은 데는 조금 그래도 그 의사라고 하는 의술도 더 발전했겠고 그런데 뭐 식민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무슨 변변찮은 무슨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 때문에 죽어가고 병원도 못 가보고 고통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갖 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몰려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병 고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뭐라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철저히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이 이름을 지키시고 그 일을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 참 하신 하나님 보신 제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거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모세처럼 왕자로 자라고 그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세상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무리를 하나님이 다 속였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육신적인 구원자라는 것을 감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근데 자라기는 어디서 자라셨어요? 갈릴리에서 자라셨어요. 갈릴리는 이 뭡니까? 이 호숫가예요, 호숫가.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 그러면 아주 이렇게 비하하고 뭐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예수라는 이름을 제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놀랍죠. 이 예수 구세주라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아닙니까? 이 이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없죠. 그냥 예수. 그런데 그 의미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이 예수 그러면 그냥 예수님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실은 그 후에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까지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엘림 성도님들은 딱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 재림 이 예수라는 이름 위에 그게 쫙 같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면 이렇게 서파이럴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제가 탁 붙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예수 그러면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까지 같이 떠오르는 그 예수님,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마음에 와닿는 그런 복된 예수님의 이름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